시편 41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시편 41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이 몇 개의 분리되는 권들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150편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권이 1편부터 41편, 지금 읽은 이 41편까지가 맨 앞에 들어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로 이제 1단락을 이제 하는 거죠. 42편부터는 조금 다른 분위기,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이 41편은 앞에 있었던 40편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40편 말씀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굉장히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전반부 내용에서는 40편의 경우에 내가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찬양하고 또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은혜를 받았던 것, 과거에 직분 감당했던 모습이 쭉 나와요. 그런 다음에 현재에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대조적인 그런 양상이었는데 이 41편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3절까지인데 짧게 읽었지만 요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다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4절부터 끝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40편과 비슷하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형벌을 당하는 그런 지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으면 참 좋다 이랬다가 4절부터 넘어가면 도대체 또 왜 이 모양이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좋은 내용만 보는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죠. 복이 있다. 뭐 부자이거나 성공을 했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아니면 뭐 내가 원하는 걸 다 성취하거나 이래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느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과 관련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시인이 다윗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있으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고 했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대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까?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을 보살핀다고 했지 않아요? 부자를 보살피는 건 아닙니다. 부자는 알아서 잘 살 테니까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가난할까? 또 어떤 부분에서 모자란 걸 가난하다고 했을까? 아마 병이 든 사람도 가난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고요. 또 자기 힘으로 뭔가를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 또 절대적으로 빈곤해서 오늘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 여하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있는데 이 보살피는 자는 어떠한 상황일까? 이 사람은 부자일까? 권력이 있을까? 마음이 평안할까? 시간이 막 너무너무 남아돌아서 가서 구제하고 좋은 일 하는 것 말고는 도대체 내가 할 일이 없다 이런 사람일까? 근데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랬던 때는 거의 없습니다. 앞에 나왔던 40편도 마찬가지죠. 40편 전반부에서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았고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시간이 많고 넉넉하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시간이 없지만 나도 쪼들리지만 내가 먹고 죽기에도 참 이게 부족한 지경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누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피 생활하면서 자기 혼자도 지금 살기가 어렵잖아요. 내 목숨마다 부지기도 힘든 부지하기도 어려운 판국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참 뭐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이렇게 어제 이렇게 밖에 밤에 나가보니까 야, 저는 이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갔는데 대한민국에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저 혼자인 것 같더라고요. 다 마스크를 썼더라고요. 정말 이게 이렇게 심각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정말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예방을 잘한다. 마스크 잘 쓰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 한편에 씁쓸한 생각이 들었더니 뭐냐면 뭐 저도 확실하게 다르게 행동할 거다 이렇게 자신할 수는 없지만 뭐 그 어디죠? 우한인가? 그 지역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을 처음에 천안으로 간다 했다가 그러다 이제 진천인가요? 진천으로 간다고 해서 진천 분들이 싫어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 뭐 충북 도지사인가 누군가는 뭐 계란을 먹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만약에 우리 동네에 온다 그러면 아, 기쁨으로 잘 맞이할 수 있을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 질병이 오거나 이러면 그러면 잘 준비해야 되지만 너무 벌벌벌벌 떨거나 막 이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어려움에 있거나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오면 뭐 나라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 동네로 온다 그래도 기쁨으로 맞이하고 어떻게 하면 잘 섬겨줄 수 있을까? 그분이 이제 말하시면 그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가난한 사람들이 된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잘 보살피고 돌봐줄까 이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세상은 언제나 그렇지만 각박하죠. 그렇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내가 형편이 넉넉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어렵지만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돌봤던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죽은 다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끔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참 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실제로 행동을 해준 건 그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그럼 그 가난한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갚아주느냐? 아무것도 안 갚아줍니다. 아무것도 갚아줄 힘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해주시는데 제가 보면 가끔 답답해요. 답답한 게 뭐냐면 왜 수많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병자들 중에서도 부자들 중에도 아픈 사람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꼭 거렁뱅이들 참 이 거지들 이런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 고쳐주셔서 밥 한 그릇 얻어먹지도 못하고 이제 저 모양으로 그냥 그럴까 그런 생각들이 들곤 하거든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주님께서 보답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거나 보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또 그런 모습이 있어서 또 보람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게 잘 믿어지지 않을 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10계명을 쭉 해석을 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지금 나오는 내용은 이웃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해석하면서 칼빈이 항상 붙였던 말이 있어요. 5계명대로 순종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라.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5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6계명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6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7계명, 8계명 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이웃이 내가 베푸는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2절 끝에 보면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가난한 사람을 고쳐줬던 사람이 현재 어떤 지경인지를 이제 또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상황이 별로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마 병상에 누워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표현을 보면서 마음 아팠던 건 3절 끝에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러니까 한 번만 누워있어야 되는데 아파서 누워있는 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인가 봐요. 여러 번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과거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었던 것 기억하시고 그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자,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1절부터 3절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윗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이전에 누군가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산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복되다고 고백을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쭉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할 때, 살아가야 할 때에도 이 모습을 우리가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어려운 때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쳐나가죠. 그때 가만히 뒤돌아보았을 때 나에게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면서 당신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당신만큼은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 듣고 사는가? 사실 이건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다른 누군가에게 도와준 적이 있으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나한테 뭔가 갚아주지는 못해도 당신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축복을 해주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왔는가? 또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처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 나한테 당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뾰족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아마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은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후원하는 작은 교회도 우리 교회가 안정적이고 잘 유지되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고 다 흥하기를 원하겠죠. 도움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잘 되기를 원할 때에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을 때인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 만난 사람들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잘 되기를 원해주는, 지금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주님 저 사람은 꼭 아프더라도 병을 낫게 해주시고 저 사람은 사업을 할 때에도 흥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이 만날 때마다 돕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축복의 말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오늘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그런 축복의 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사람일 때에, 여러모로 핍절한 상황일 때에 주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루만지시고 도와주신 것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에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에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무엇 한 가지라도 도와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지껏 살아온 삶을 가만히 돌이켜 봅니다. 과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혹여 이웃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더 내 주변을 돌아보고 돕는 손길을 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도들이 주변을 돌아보고 돕는 일을 행할 때에 주께서 그 모든 것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